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이 한 해 동안에도 놀랍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기적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을 좀 볼까요?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은 매우 불길하고 암울하게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갇힌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예레미야 하면 보통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가 그는 많은 어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그 시대 앞에 던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메시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운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맡았어요. 게다가 그는 약관 20세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강권적인 소명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은 당대 유배지입니다. 사실상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이에요. 게다가 그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고 또 성격이 소심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시대적 부름 앞에 굳고 부인하고 사양하다가 결국 눈물로 눈물로 이 부름의 길을 순종하여 나서죠.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가서 오늘 갇히게 된 사연은 32장을 보시면 한 장만 넘겨볼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2장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현재 왕이고 느부갓네살은 지금 가장 유다를 먹으려고 널름거리고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에요.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때 갇혀요. 이는 왜 갇혔는가?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다같이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갇힐만 하죠? 지금 조국 유다를 향해서 그것도 왕에게 고위직 권력자들에게 찾아와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게다가 왕까지 끌려갈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지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불행한 소식을 왜 전달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고 이 시대에 복음을 맡은 자들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엄중한 책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갇혀요.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겪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서 예레미야는 해요. 32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자기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땅에 밭을 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밭을 예레미야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삽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아니, 망할 조국의 땅을 왜 삽니까? 근데 삽니다. 그 땅을 사는 가장 유일한 근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조국의 땅을 사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동기도 더하지도 않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36절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뭘 예언하셨죠? 망할 조국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도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친척이 찾아와 밭을 사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밭을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현실은 이 성경의 현장과 못지않아요. 여전히 밝아온 2019년은 걸어보지 않는 길이고 길도 보이질 않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생의 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출발은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미지의 길일지라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야 이게 될까? 이러다 망하지 않나? 어디에 답이 있을까? 모두가 깜깜하고 암울한 현실 앞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새 벽두에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은 불변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레미야 29장.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음 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첫째 뭘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절망 가운데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거머쥐고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을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서 3절에 보면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우리 시선을 끕니다. 자,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은 나타나게 해주리라. 네 앞에다가 이끌어주리라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올라온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리라, 알리리라. 그 말은 바로 앞에 서게 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도 약속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네 앞에 나타나게 하겠다. 네가 만지고 보고 경험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그냥 좀 그냥 주시면 좀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고 이 땅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신년 서약서에도 이거 매년 하는 서약서 써지만 얼마나 여러분 지켜냅니까? 자, 두 번째 항목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선택이 뭐예요? 10분. 두 번째 선택이요? 30분. 세 번째 선택이요? 1시간. 네 번째 선택이요? 2시간이에요. 여러분 몇 번의 동그라미를 하셨어요? 예? 4번.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끌려갈 겁니다. 뭐 끌려가서 그들이 계속 상식적으로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를 이 포로의 고역으로부터 풀어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어떤 일이 탁 벌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왜 기도하게 되고 왜 무릎을 꿇게 되죠?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어느 연약한 인간이든지 마찬가지 과정이에요. 문제가 탁 불거지고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경험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서 멀어지고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그 기도케 하신 본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회당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직책이 서기관이에요. 이게 다 포로기에 생성된 현장이고 직책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정말 뭘까요?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겠으나 그렇게 절박한 끝자락까지 우리를 밀어넣어서 하나님은 엉뚱한 메시지를 사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엉뚱한 데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죠?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의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나도 좀 아들을 하나님 주세요. 아들 하나 없으니까 첩이 나를 공격을 하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산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다가 그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맞닿고 심정이 통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림의 슬픔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픔은 뭘까요?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가 마치 자기의 부림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말씀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엔 그 아들 주세요 이러고 들어갔던 부르짖음과 절절한 기도가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내놓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이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르짖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일 첫 시간에 우리 모든 3일의 교우들에게 제언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떤 내 생의 시간보다도 2019년 밝아온 새해는 기도 많이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4번이 정답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한다는 게 뭘까?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좀 열어주실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던 글이 그대로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음 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을 잘 보세요. 기도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뭔 소리예요? 기도 응답 빨리 받으려면 이렇게 대접을 잘해야 되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는 어쩌면 기도에 대한 아주 명징한 개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건 뭐죠?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선 그 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그랬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유치한 예이긴 한데 뭐 이보다 더 확실한 예증은 없어서 예를 드립니다.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에게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학비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등록금 용돈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꾸우고 빌리고 그러면 누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까? 아버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학비를, 그 용돈을, 그 생활비를 못 대줄 사람이 아니고 부자예요. 모든 걸 가진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 등록할 때가 됐는데 돈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뭘로 보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뭘로 보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접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것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주 엄청난 것만 요구하십니까? 뭐 어떤 때 발톱까지 깎아달라 그래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시시콜콜한 게 다 부모이기에 가능한 요구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맛과 비밀을 이 히브리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제서야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혼미함으로부터 정신이 찬물을 끼얹는 듯 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왜? 하나님께서 이 절박함으로 우리를 몰아넣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더 큰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무슨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고한 태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죠? 기도 안 한다는 게? 2019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3.1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는데 분명히 볼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성도,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에 여러분들이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 뒷사람하고 새해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한번 모든 공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눈을 감고 새해를 맞으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1월 10일부터 목포 장흥으로 겨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기도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됩니다. 기도로 선교하게 하시고 2019년도 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은 위로 올라오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아침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경